예,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도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호수아는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강조해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마친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짐을 지우거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생생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온전함, 순수함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sincere라고 합니다. 이 sincere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없다라는 뜻의 sin과 밀랍이라는 뜻의 체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말에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대리석 조각품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 로마 사람들은 대리석으로 조각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조각가가 여러 날을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 때때로 실수로 코가 깨지기도 하고 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완성품에서 작은 부분이 떨어져 나간 조각품이 아까워서 조각가는 대리석 가루와 밀랍으로 반죽을 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을 붙여서 시장에 내다 팝니다. 물론 값은 싸게 팝니다. 조각상을 사간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정원에 자랑스럽게 진열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이 처음에는 멀쩡한데 날이 더워지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붙여놨던 코나 귀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배경에서 밀랍이 없다라는 말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즉 성실은 눈가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때 눈가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진정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진정이라는 단어는 견고함, 확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실과 진정이 결여되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즉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견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조그만 신앙생활 가운데 불이익을 당해도 신앙을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믿어주는 채 하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앙은 교육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신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즉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에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함으로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벗게 하십니다. 아론이 그것을 벗는 순간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길은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버리는 겁니다. 다시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 아내 라헬이 집에서 아버지가 섬기던 신상인 드라빔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반이 뒤쫓아와서 야곱에게 네가 가만히 내 딸들과 손자들을 끌고 도망가는 것으로도 부족해 이제는 내 신까지 도적질하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이 말을 보면 라헬은 아버지 라반처럼 우상에 대해 크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날 운송회사가 트럭 뒤에 많은 우상들을 싣고 우송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럭 뒤쪽에 앉아가던 운송회사 직원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싣고 가던 우상들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운송회사 직원들은 엉덩이에 우상들을 깔고 가는데 저 깔려가던 저 우상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섬기는 신이라고 숭배를 받을 것이 아닌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라헬처럼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라헬은 후에 자신이 훔쳐 몰래 숨겨온 우상을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그 우상들이 묻혔던 세겜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직도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어떤 나라 사람들만 옛날 사람들처럼 어떤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지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비웃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현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둘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동경하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과 그 주변 국가의 대표적인 우상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신, 쾌락의 신,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의 신입니다. 오늘도 인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쾌락과 권력과 돈과 명예 등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미국은 프로스포츠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로 인해 미국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프로스포츠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을 차지 않아도 운동 경기장들은 꽉꽉 들어찹니다. 예를 들어 주일 저녁에 큰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주일 예배를 취소합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안 오고 경기장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우상입니다. 부귀,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교회 장로이거나 안수집사라는 사람들 중에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부처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장로로서 대표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우상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만 선택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됩니다. 또한 신앙은 분리고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 도시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우상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옛생활, 죄악된 생활에서, 타락한 생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고 구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악에서 분리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탐욕, 시기, 미움, 교만, 불의, 거짓말, 분냄, 욕설 등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단호하게 버리심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갈멜산 상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바알을 섬기겠느냐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혼잡과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혼합하면 거룩이 깨집니다.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친의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에게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선택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두 개 다 선택하면 안 될까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는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선택을 촉구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즉 신앙의 선택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하는 것은 시간 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미루면 미루어진 만큼 신앙에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다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진흙은 빨리 만들어야지 시간을 끌면 굳어져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계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도록 즉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회가 있을 때 결단에 섬겨야 됩니다. 시간을 끌면 영영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에 대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만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은 체험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거듭된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나눌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과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후에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등장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이미 살펴본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었지만 그 이후의 세대에는 신앙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철저한 체험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시편 40편 5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철저하게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교육을 중단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화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